우리 대요리 문답 수요일 저녁에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대요리 문답은 전체가 196문항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서 절반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는 것이 절반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것이 절반이에요. 그중에서 무엇을 믿느냐고 할때 우리가 제일 먼저 다루었던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토대는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 질문에서부터 여섯 번째 질문까지 쭉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살펴보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혹은 이 우주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이제 하는데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거예요. 작정,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안에서 펼쳐내려고 하시는 어떤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저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 아니고 우리 인생이 무의미하게 시간 속에 흘러가는 그런 인생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거룩한 계획과 작정을 가지고 세상을 지으셨고 지금 세상을 유지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작정이요.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세 가지 보통 첫 번째는 예정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창조로 나타나고, 세 번째는 섭리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400년 전에 대요리 문답 만들 때는 예정에 대해서는 살짝 언급하고 창조와 섭리를 중요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요리 문답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데 어떤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 그러고 그 하나님의 작정이 창조와 섭리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12번째 질문부터 시작해가지고 20번째 질문까지 다루는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 작정이 뭐냐 하는 것을 말하고 그다음에 그 작정이 어떻게 창조와 섭리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다루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몇주 해보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하니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오늘 한번 그걸 전부 다 읽고 제가 요점 정리를 딱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2번부터 20번 질문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는 겁니다. 질문을 읽으면 답을 읽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러니까 12번부터 20번까지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거고 하나님의 그 작정이 창조와 섭리로 나타나는 거다는 거를 지금 설명한다고 큰 줄기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자, 12번째 질문.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게요, 한 단어 한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이게 한 5년 동안 토론하면서 만든 아주 요약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행위다. 지혜로운 행위고 자유로운 행위다.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자기 영광을 위하여, 시간 안에서 벌어질 모든 일들, 역사 안에서 펼쳐질 모든 일들을 불변하게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이 세상은 아주 안정되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 그렇게 읽고 그 다음에 13번. 자,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작정이 좀 천천히 읽으세요.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13번. 천사와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특별히 무엇을 작정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전한 사랑으로부터 때가 되면 분명하게 나타날 영원하고 불변하는 작정에 의하여 자신이 자신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어떤 천사들은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는데 영생에 이르는 방법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뜻, 아무도 측량할 수 없는 목적에 따라서 이에 따라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은총을 베풀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아무도 측량할 수 없는 목적에 따라 시작 그 밖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치욕과 진노에 들어가도록 정하사 자신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통 이제 우리 옛날 믿음의 조상들이 이중 예정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선택과 유기 이렇게 설명했어요.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생에 이르도록 작정하신 것은 선택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선택에 이르도 영생에 이르도록 택함 받지 못한 거죠. 그거를 유기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보통 그거를 하나님의 이중 예정이다 그렇게 옛날부터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하나님께서 천사와 사람에 대해서, 왜 천사와 사람이냐, 이게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 존재로서의 천사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몇몇을 택하신 것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을 자신의 무호한 예지와 자유롭고 불변하는 경륜에 따라 창조와 섭리로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이 창조와 섭리로 나타난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그러니까 대요리 문답은요, 성경 전체의 교훈을 요점 정리했는데 옛날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펼쳐내신 어떤 계획이 있고 그것이 창조와 섭리로 나타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창조와 섭리 있어요. 그 다음에 15번 질문, 그러면 창조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사역이란 태초에 하나님이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 6일 동안 무로부터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는 말씀의 능력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주의 궁극적 존재 이유가 된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무로부터 만드셨다고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계획, 그 작정, 그 목적에 맞게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창조 가운데 특별히 16번은 이제 16번, 17번을 보면 이제 천사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16번의 천사 창조,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사를 영으로 지으시되 불멸의 존재로 거룩하고 지식에 뛰어나고 강한 힘을 갖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변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인격적 존재는 기계가 아니고 변할 수 있는, 변질이 될 수 있는 존재였다고 그렇게 성경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영이지만, 그래서 불멸의 존재이지만 사람보다 더 위대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17번 질문을 보시면 사람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땅의 혈구로 남자의 몸을 만드시고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들에게 살아있고 분별력이 있으며 불멸하는 영혼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으로 지식 있고 의롭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율법을 기록해 두시고 그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타락할 여지가 있게 만드셨습니다. 타락할 여지가 있게 만드셨다는 것은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저 기계로 아니면 무의식적인 존재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서 자유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점에서 천사는 비록 영광스럽고 불멸의 존재지만 천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천사는 불이는 영이다.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천사는 종이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주인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요 이게 희한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고 해서 인간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우리는 영적인 존재는 다 좋은 줄 알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천사는 인간보다 더 아름답거나 인간보다 더 지고한 존재가 아니에요. 비록 불멸의 존재고 힘은 있고 능력이 있을지 몰라도 천사는 종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17번에서 길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섭리라는 거예요. 18번 제가 읽으면 여러분이 같이 답을 읽어보는 겁니다. 17번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지극한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 자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보전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의 모든 행동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섭리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19번에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로 어떤 천사들은 의도적이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죄와 저주에 빠지도록 허락하시되 그들의 모든 죄를 제한하시고 정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으며 다른 천사들은 거룩하고 행복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공의를 따라 일하실 때 그들 전부를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들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천사에 대한 섭리입니다. 어떤 천사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항하든 어쩌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선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고백이 19번에 나와 있는 겁니다. 20번 질문에 인간 섭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20번 인간 섭리.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는 겁니다.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창조된 상태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낙원에 살게 하시고 그것을 가꾸게 하셨으며 땅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고 결혼을 정하시어 돕는 배필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으며 인격적이고 완전하며 영원한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생명나무를 보증으로 삼으셨으며 사망의 고통을 경고하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20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번부터 20번까지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작정이 세상 가운데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리고 대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그것이 성경의 교훈이기 때문에 성경의 교훈을 요점 정리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정이라는 단어 혹은 창조 섭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요, 이 창조와 섭리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작정은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숙명론이나 운명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우주, 이 세상의 시간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어느 사회에나 있는 것이 일종의 그 숙명론, 결정론입니다. 운명론 이런 거. 사람의 팔자가 정해져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동양에도 서양에도 점을 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뭐 일종의 그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거 있는데요. 사실 모든 점쟁이는 사람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믿는 겁니다. 우리 새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유도 누가 그런 이야기해서 안 들어간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그런데 사실 고대 사회에는 이렇게 사람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믿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운명을 내다보고 그 운명 안에서 어떻게 재난을 피하고 복을 받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사실 모든 종교가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답이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운명론, 그런 숙명론, 그런 결정론 아니라고. 인격적이신, 자기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지키시고, 보살피고 계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붙드시고 돌보시며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거 믿기 어렵습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고통이 있거든요.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다음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21번부터 다루는 이야기가 타락에 대한 이야기고 죄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직 충분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믿기에는 세상은 너무 부조리하고 너무 불합리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너무 자주 벌어지는 거죠. 이를테면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뭐 동해안 지역의 산불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생각지 못한 사건, 사고, 질병에 휩쓸릴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릅니다. 고통에 빠져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가 진짜 어려워요.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만들었던 400년 전 믿음의 조상들이요. 당시 영국은,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영국은 종교개혁을 했는데 조금 이상하게 해가지고요. 지금도 앵글리칸 처치라고 하는 성공회의 수장은 영국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공회, 영국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가 이게 그 이단이 아니에요.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엄청 유명한 존 스토트 이런 분 다 그 성공회 목회자예요. 성공회 목회자. 뭐 제임스 패커 이런 사람, 알리스터 맥그라스 엄청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 다 성공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앵글리칸 처치가 이게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영국 여왕이 수장인 거죠. 그래서 영국 여왕, 요즘은 조금 그게 약화되었지만 이게 16세기, 17세기에는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요. 이게 영국 여왕이 예를 들면 예배 방식을 정했어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기도는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걸 다 정해준 거예요. 그 이 종교개혁 일으켰던 분들은 어떻게 왕이 그거를 다 정해주냐? 우리는 그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조 그 대요리 문답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선조들이요,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그때 막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의회에 제출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잠깐 조금 영향력이 있다가요, 확 수그러들어 가지고. 우리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조 만들었던 믿음의 조상들이요, 영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다 흩어지고 박해받고, 나중에는요, 교회도 뺏기고 설교도 못하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조에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다고 가르쳤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이거 만들었던 분들이 다 교회에서 쫓겨났다고요. 그 시대에는 다 교구제였거든요, 교회가. 그래가지고 목회자들이 동네마다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생활했는데 이제 설교단을 뺏기고요, 다 이렇게 쫓겨났어요.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고 성공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비국교도,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롤존즈 같은 분은 비국교도예요. 조지 뮬러 이런 분들은, 물론 그분은 독일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런 분들 다 비국교도. 그래서 뭐 찰스 벌전 이런 사람도 비국교도죠. 그런 사람, 그 사람은 침례교인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분들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여튼 16세기, 17세기 상황에서는요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모든 권리를 다 빼앗기면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고백했다고. 우리는 인생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유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그래서 사실 모든 작정,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영생 주실 사람들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보통 선택과 유기 이러면요 사람들이 엄청 불평하고 그거는 공평하지 않다 그래요. 공평하게 말하자면 모든 범죄한 죄인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범죄한 죄인이 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그 중에서 일부를 택하셨다. 그래서 그 일부를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예정, 이거는요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인지 몰라요. 결국에는 다 하나님을 대항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거든요. 사람이 죽는 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그분을 예배하게 되고 그분께 응답하게 된 것,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게 하신 그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는 택함받지 못한 사람, 사실 택함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대항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짊어지고 나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선택과 유기 이중 예정, 이거는 불공평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거는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관념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에 대한 응답이거든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변하지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영원한 은혜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거든요, 인생에. 그래서 사실상 그 하나님의 택하심, 또 그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믿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산 같고 반석과 같다고 시편 1을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변하고 우리는 자주 뭐 감정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좋아하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뭐 시들하기도 했다가 사람은 늘 자주 변하지만 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담아놓은 이 고백 안에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강조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시는데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성경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자기 계획, 자기 작정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후회를 안 하시냐?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해서 세웠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울이 불순종하니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럽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또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그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거 성경의 모순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어떤 계획대로 세상을 운행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마음의 뜻, 그 계획대로 되어지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그래요. 그것이 가르치는 거는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횡행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는데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비참한 고통과 아픔을 볼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결정론이나 운명론처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마치 하나님이 정해놓은 프로그램처럼 그래서 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누가 예수를 안 믿는데도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도 않고 복음을 대항하는데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도 않고 뭐 다 하나님이 정하셨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그게 얼마나 잔인하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작정과 섭리는 그런 의미에서 결정론과 그런 의미에서의 숙명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실 만큼 크신 분이시고 그분은 무의미하게 그냥 하루하루를 살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역사가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회복하실 어떤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작정과 섭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하시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 많고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많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다고요. 물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후 승리하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을 때 그건 아주 악한 계획이었는데 사실 하나님이 그 악한 의도를 선으로 바꾸사 요셉을 애굽에서 정말 이 어떤 총리로 왕의 제수의 감옥에서 제왕수업 받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온 세상을 살리는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사실 그거는 하나님이 악을 뒤집어서 선을 만들어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정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죄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이게 전부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숙명론처럼 만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뜻이 뭐냐는 것을 잘 살펴서 악을 대항할 줄 알고 불순종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창피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셨기 때문에 우연이 없느냐? 아닙니다. 우연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룻기에 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는데 그 우연이 들어간 거예요. 마침 그때 보아스가 딱 찾아온 거 그거 우연이었어요. 이를테면 아합이 여호사밧을 꼬드겨가지고 아람과의 전쟁에 데리고 나갔는데 우연히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병사가 활을 쏘았는데 그게 또 이 얼마나 또 이게 아합이 갑옷을 잘 입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갑옷 솔기 갑옷과 갑옷을 연결하는 그 틈에 딱 박혀가지고 아합이 죽었거든요. 그거는 우연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필연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우연과 필연을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경험할 때는 이게 우연한 사건들이 자주 있다고요. 자주.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필연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마치 결정론처럼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데 있어서 훨씬 여유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필연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런 표현이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는 거냐? 아니라고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도 많고 세상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도 많아요. 다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은혜로 돌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돌보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작정과 섭리예요. 작정과 섭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를 가르쳐주는 고백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겁니다. 창조에 대한 것도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말씀의 능력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천사도 만드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골로새서 묵상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능력과 권세나 모든 통치자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하나님이 짓지 않으신 거, 하나님 만드시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러니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없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존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분노하고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하는 거다.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뒤집어엎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인도해 가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는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있는데 세상에는 그 하나님의 작정을 대항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한 신앙 고백이요 우리로 하여금 이 타락한 세상에서 분노를 품고 살게 하는 거예요. 죄를 용납할 수 없어요. 고통을 용납할 수 없어요. 아픈 사람 있으면 잘 돌봐야 돼요. 왜냐하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작정과 섭리에 대한 신앙 고백이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뜻에 응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이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창조 섭리, 이거는요 결정론 아니에요. 숙명론, 운명론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신앙 고백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세상이 뭐 어디서 말하듯이 고요의 바다냐? 아니에요. 그거는 타락해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을, 그 영광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곳이 이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 존재 자체가 저주를 받은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받았는지 모릅니다.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병이 들었어도, 성경은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이나 전염병, 뭐 바이러스다 코로나다 이러지만 수천 년 전에 여러분 전염병이 번지면요,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대책도 없어요. 그러니 고대 사회는요, 최소한 로마 제국에서는요, 전염병에 돌면 사람을 다 내버렸습니다. 병든 사람 내버려놓고 도망가는 게 그게 최선의 일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전염병이 돌 때 사람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실 거 주고 먹을 거 주고, 약은 없어요, 약은. 그렇지만 최소한 쓰러져서 사람이 죽어갈 때 이불 덮어주고 땀 닦아주고, 응? 물 마시게 하고 먹을 거 주고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인들 많이 죽었습니다. 기독교인들 많이 죽었습니다. 중세에 제네바, 그 종교개혁기에 제네바에서는 이게 칼빈 종교개혁 할 때도 패스트 번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목회자들이요, 순번을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환자를 돌보다가 죽으면 그 다음 순서, 그 다음 순서 이렇게 제비 뽑아가지고 순서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환자를 돌봤습니다. 돌보지 않았습니다.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마틴 루터도 패스트가 돌 때 버리고 도망가는 거는 저거는 목사도 아니다. 저 목사도 아니다. 이렇게 말, 글도 쓰고 환자들 돌보라고 이렇게. 중세만 그런 게 아니고 로마 제국에서도. 이유가 뭐겠습니까? 병든 사람인데, 죽어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역사를 보면 제일 먼저 환자들 모아가지고 돌보기 시작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모릅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목표가 아니고 삶이 목표입니다.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거룩하고 더 아름다운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이 뭐냐 하는 것을 20번 문제, 20번 질문 안에 인간에 대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하고 쭉 이렇게 또 써놓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요,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응답하면서 누려야 될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 원래 전통적으로는 예정, 창조, 섭리 세 가지인데, 이 대요리 문답에서는 예정 살짝 이야기하고 창조, 섭리에 대해서 길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작정, 그 작정이 펼쳐지는 창조 섭리, 이것이 세상에 대한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을 아름답게 빚어내시기를 원하시고, 결국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그 사랑 안에 깊이 젖어들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